설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8절은 10장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시 재진술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할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도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오직 복음은 예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할례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소문에 듣자하니 네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묵었다 하는데 어떻게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힐난하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장의 내용을 다시 재진술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 나도 너와 똑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요파 시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서 내가 12시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환상 중에 커다란 네 보자기가 있고 그 네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각종 짐승이 쌓여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그리고 이 그 공중에 나는 새의 짐승이 있었다. 이것은 내 위기에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환상 중에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아, 하나님,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만지지도 아니했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불결한 짐승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다시 환상 중에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다가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고 그 환상이 사라졌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고 하고 궁금해하며 의아할 때 마침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아가 보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세 사람이 나를 초청하기 위하여 그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왔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상이 나타났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저 요파시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 시므온의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하여서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하셔서 얼른 사람들을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더러운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고넬료와 그의 온 식구들에게 구원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라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그들 위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었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서야 유대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비로소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 유대인에게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또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짓는 그 테두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 할례가 아니라는 것,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를 짓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믿음의 결과로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새롭게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구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구별이 없어요.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다 똑같은 권리가 있고 똑같은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기회가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어지고 마음에 기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현대적인 이방인 누구입니까? 더 이상 이방인은 없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방인의 개념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의 비교에서 대조되는 이방인을 찾고자 한다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시하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과 사귀기를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죄인들, 살인자들, 도둑, 마약, 알코올, 중독자, 창녀, 동성연애자, 홈리스, 구제불능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갓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은,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고 그의 영혼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이 자기도 몰래 가지는 그 편견의 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도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에게도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존 G. 페이톤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태평양의 남서부, 남태평양에 있는 섬 바투아투라는 나라의 그 테나라는 섬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4개월 후에 사랑한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한 아내가 죽고 나서 2주 후에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그 갓난아기마저 죽었습니다. 이 페이턴 선교사님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 아내를 땅에 묻고 또 갓난아기를 땅에 묻으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섬에 남아서 계속 선교를 하였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워낙 사악한 야만 족속들이라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온갖 괴로움을 당하던 그 섬에 어느 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불태워지고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나고 그리고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그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폭동을 겪으면서 선교사님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섬을 떠나라고 하는 표시로구나, 신호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섬을 떠나려고 하는데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원주민 가운데 유일한 자기의 친구였던 노어라는 원주민에게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섬을 탈출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노아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제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정하는 저 숲속의 밤나무 밑에 올라가십시오. 그 밤나무에 새벽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페이톤 선교사님은 밤나무 밑에 나무에 올라가서 그 숲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주민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나무 밑에서 조용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그 나무 밑에 그 분위기가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치 예수님의 품 안에 자기가 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중에 이렇게 아름답고 포근한 주님의 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손길을 내가 정말 깊이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느낌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또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섬에서 무사하게 잘 탈출하여서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임할 때 이 페이톤 선교사가 느꼈던 주님의 품,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위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만 바라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일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괴로운 자들, 죄인들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과 감화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이 11장의 사도행전 11장의 두 번째 파트에는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은 지중해로부터 내륙으로 약 18마일 떨어져 있는 도시였는데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가 수도로서 제일 큰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였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었는데 이 로마의 가버너 도지사가 안디옥에 거주하면서 시리아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작용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 했겠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울이라는 지나치게 열심당인 그 사악한 그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의 강력한 핍박자가 돼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도 죽였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체포해다가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하는 체포 명령권을 받아가지고 또 다메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군인들과 함께 가는 이 사악한 핍박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다시 말해서 그 유대에 거주하던 모든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다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저 사울이라는 놈이 도대체 웬일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냐? 도망가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도 가고 그 멀리 이웃나라로 가다가 마침내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도 안디옥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스데반과 같은 파에 속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그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안디옥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 안디옥에 놀라운 큰 무리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일을 가만히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을 괴롭혔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게 웬 고난입니까? 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를 죽게 합니까? 가슴을 찢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핍박자가 되어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일 때 얼마나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사울을 원망하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게 뭔가 하면서 막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온 땅에 이방인들에게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아주 세계선교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저는 또다시 연약하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재충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손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배우자를 주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는 놀라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길과 자녀들의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그 장로님에게 인생의 정말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마지막 종말을 구하기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교회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것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 임해가지고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특별히 헬라 그 바울이 이 사울이 그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이 당시에는 교회에 대해 해로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핍박이 있으므로 이제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더라. 이 소식이 또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야, 안디옥이라는 곳에 거기서 막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엄청 커졌대. 사람들이 막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대. 어 그래? 그러면 그 교회에 우리가 빨리 우리 충성스러운 제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 있도록 해야지 라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스승이 선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넘치는 걸 보았어요. 이 바나바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아 저것은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함께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게 권했더니 다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항상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충고를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충고했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너희 믿음이 정말 좋구나. 믿음에 바로 서서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늘에 너희의 복이 쌓여있도다. 예수께서 너희를 기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훌륭한 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 바나바를 닮아야 됩니다. 아,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영혼을 살리는 입장에서 말을 하고 축복의 언어를 해야지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욕하고 흉이나 보고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예 신앙생활할 용기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게 사탄이에요. 이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힘쓰고 애쓰며 날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 목사에 대한 험담을 막 해버려가지고 도저히 설교할 용기도 안 생기게 하는 사람은 그 완전 사탄이죠. 그거는 바나바와 정반대의 사람이죠. 바나바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연약한 중에도 이렇게 목회하는구나. 우리 주님의 상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네가 힘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에게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권면하는 권면의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권면을 받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더하여지더라 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냥 사람들이 저절로 더 많아졌더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교회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아가서 성령의 뜻대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서 즐겁게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역사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주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그 이름을 붙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를 리가 없죠. 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가 듣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터이므로 예수를 믿는 너희가 나아가서 예수를 알려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증거하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의 그러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주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큰 무리가 날마다 더하여 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제가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마켓에서도 전도했고 각 집마다 CD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받습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게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먹고 마시고 내가 잘 사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이거 이후에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이것이 생각도 안 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지금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살아가는 하루가 난 중요해.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다 천국에 갑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스타벅스 이 라브라에 있는 저기 스타벅스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코리안 랭귀지를 읽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인들이 물어봐요. 그게 어느 나라 랭귀지냐? 그러면서 성경이냐? 그거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한 주이시 유대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고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달 성경이요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아가지고 당신의 유대인의 나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누구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이 우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태양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지 아니한 채로 계속 타기만 하면 그 에너지는 소진되어지고 더 이상 열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더 태양도 더 이상 열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태양이 식어버리고 태양계는 파멸에 처해질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 물론 네가 살아있는 동안 태양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남녀 호랑교기를 믿어봐라. 아니 일본의 불교의 일종인 남녀 호랑교기를 자기는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일본 사람인데 자기의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남녀 호랑교기 호랑교기 했더니 자기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건강해졌고 그거 자기 아들도 막 그 대학도 좋은데 졸업하고 직장도 막 잘하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나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탁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도 극히 현실적이구나. 나중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그것을 말하니까 그것은 먼 훗날 얘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구나. 그러면서 남녀 호랑교기를 하면서 자기 병이 나았다고 간증을 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이 아는 그런 스타일은 남녀 호랑교기가 아니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아침에 30분씩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사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말하고 의식이 뚜렷해지니까. 지금 그 사람은 그런 종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구원받는 일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한번 잘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있을 때 당신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의 기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도는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나는 솔직히 너보다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 행복하기로 따지면 난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 있다. 그리고 나는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는 퀄리티가 다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내가 병이 나은 사실, 저희 집사람처럼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직장을 잡게 된 사실, 직장에서 잘릴 뻔했는데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셔서 든든하게 하고 오히려 직장을 자르려고 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현실적인 것을 전해라.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감각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고 교리로 깊이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그 근거가 돼요. 오늘부터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 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막 아들이 정말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우리 모두가 지금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이 헌신하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육체적인 거,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와 같은 문제는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준비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때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움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다고 했사오니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생각했어요. 그들의 그냥 그 나오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빠진 사람이구나.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는, 예수에 미친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조되어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기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임해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의 복과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방인이라고 불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옛날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예수의 새로운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백성의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은 할례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믿음과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백성의 테두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유대인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행동으로서 구원을 얻는 그곳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닮아감으로 예수를 닮은 예수에 속한 자라고 불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또 즐거워했습니다. 이래서 이방인은 이방인의 것을 버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탄생되어진 제3의 인종,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한 시간,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파도가 하고 정말 위기라고 느껴질 때는 성경을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읽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인간의 눈에 위기처럼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아버지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커다란 파도, 고난의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성도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